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14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 성령이 그 믿는 자들의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어떤 변호인이 되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6장에서는 성령께서 변호인의 역할을 그리고 그 신자들을 그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시는 역할을 또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곧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너희의 육신으로 나를 보지 못하는 나의 부재함이 너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 옆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책망하게 하는 주님의 그 자녀들의 그 옆에 서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셔서 이 세상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 그 피고로 이렇게 섰다가 오히려 그 피고가 법정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를 심판하고 그를 재판하려고 하는 이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고소하며 이런 상황들이 역전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부분들이 바로 다니엘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구약의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 계속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이제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이 일의 배경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는 망했지요. 유다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철저하게 황폐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궁정에서 먹고 또 교육을 받고 그 왕의 궁정을 섬기는 어떤 그 관원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공표를 내립니다.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어쩌면 불길이 두렵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실 인간된 심정으로 불길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불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역사의 불길이라고 하는 연단을 거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조국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적국의 군인들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우상들을 더 섬겼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인식,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의 심판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의 정죄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참된 왕이시요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눈길이 이들은 훨씬 더 두려웠던 것이죠. 이들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지요. 너는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내 명령을 지킬 생각이 없느냐? 한 번만 절하겠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그러나 이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는 세 명이었는데 그 안에서 네 명으로 이렇게 늘어나지요.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하신 어떤 분이 이들을 지키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형세는 역전이 되지요. 왕이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가, 정부가, 그 관리들이 이 세 친구들을, 이 세 명의 유다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했지만 그 순간에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행하고 재판을 향하는 주권자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심판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세속 역사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진정한 주권자는, 이 세상의 심판자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보이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력으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였고 성전을 무너뜨렸으며 그는 많은 유대인들을, 많은 유다 사람들을 자신의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이 한갓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주인이고 왕이고 내 말 한마디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보아라, 내가 세운 이 성이 얼마나 큰가, 나의 제국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교만하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노라.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나,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너에게 알게 하겠노라.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로 존귀한 존재인 느부갓네살이 마치 짐승처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반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마치 벌레와도 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시고 그들도 존귀하게 되는 일이 바로 포로 기간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요한복음 1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로 너희가 실족할 만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에 의하여 핍박을 받을 것을 1차적으로는 그렇게 예언하시는 말씀처럼 읽힙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모임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3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희 앞에 펼쳐질 때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를 정죄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바울에게서 일어나죠.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것,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 위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바로 거기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 열심이 큰 만큼 이제 그는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는 존재가 되게 되지요. 이 일을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지금 내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와 함께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는 더 이상 내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실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시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일까요? 7절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어떤 말씀일까요? 9절을 말씀해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담지 못할 현실은 없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 땅에 갓난 아기로 오시는 것입니다. 무능력하고 아무 힘이 없고 핏덩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예수님이 일부러 꾸미려고 일부러 어떤 모양을 내시려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던져져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유대인의 상황 속으로 부모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지금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의 명령에 따라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와야 하는 그 어머니의 자식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계, 우리와 똑같은 어떻게 할 수 없음, 우리와 똑같은 내가 결정하지 않은 상황 속에 예수님이 던져져서 오시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탄생을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었다면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을 결정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 이러한 문화적 맥락 속에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 이러한 관계 속에 던져지듯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낳고 보니 예수였던 것입니다. 낳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낳고 보니 마리아가 낳고 보니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모가 보기에 어머니가 보기에 너무나 끔찍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어떻게 조건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조건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아닌 이 육체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이 한계 가운데 욕망은 너무나도 크지만 보는 것은 너무나도 크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은 별것 없는 이 육체의 한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없는 곳은 없다, 너희의 모든 정황과 너희의 모든 그 상태와 너희의 모든 조건 속에 내가 들어가 일하고 말겠다라고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 중 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주님이 품지 못하는 현실은 없다라고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가 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게 정상이야, 신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어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 부름을 받아 우리 모두가 아버지로, 우리 모두가 누구의 아들로, 우리 모두가 누구의 어머니로, 우리 모두가 누구의 딸로, 우리 모두가 누구의 동창으로, 우리 모두가 누구의 직장 동료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모습으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현실은 없다라고 증언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성령이 너희를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과 이 의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떠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시죠. 그러나 그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죄 없으신 분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왜 우리 육체의 한계성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시지요. 1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찮은 육체 가운데 오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헬라인들 또한 어떻게 신이 이 아무것도 아닌 육체의 한계 속으로 온단 말인가, 이 육체의 한계성, 이 육체의 제한성, 이 인간보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면 그런 육체로 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이 복음은 미련한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의 생애에는 예수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그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죄인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으로 처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품어 구원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구원하시고자 라고 하시는 그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존귀하신 승귀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성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시간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냥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너희의 시간을 붙잡아 하나님의 그 의지를 가지고 너희의 인생 모두를 사용하셨느니라라고 성경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시간을 무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하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굶주림의 시간을 건너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절할 것이 아니냐.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을 내가 당장 너에게 주겠다. 사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야만 했습니다. 약 3년간의 공생애를 거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관원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치욕을 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네가 하고자 하는 바를 지금 당장 이루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어온 모든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때부터 지금 예수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그 시간들을 부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원하는 바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지금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시간을 지나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어온 지난 과거는 때로는 회한으로 점철될 때가 있고 때로는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발현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품지 못할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는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그 시간의 흔적들입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일하신다. 지금 내가 여기서 겪는 이 시간들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들이고 때로는 내가 건너뛰고 싶은 시간들이고 때로는 이 시간들이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엮어 부활의 영광으로 존귀하신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의 영광으로 채우실 그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하신다는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각 사람 사람에게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붙잡힌 자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각자의 시간과 생애를 믿음으로 명예롭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